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포기 없이는 전쟁 종식 또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방영된 미국 언론인 터커 칼슨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서방 군사기지 폐쇄, 외국군 참여훈련 취소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개전 첫 해였던 2022년 말 처음 제시한 평화계획과 올해 초에 발표했던 승리계획 모두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뒤 점령한 우크라 동부 지역 등 영토의 약 20%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을 인정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신무기 오레슈니크 중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서방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레슈니크 발사 이틀 전 미국이 제공한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큼스로 러시아 영토를 처음 공격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서방국들이 장거리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추가 메시지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영상연설에서 오늘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합병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각서가 작동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실패는 서명만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실질적인 동맹과 국내 차원의 현실적 안보 기반이 필수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초청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우크라와 러시아 간의 1994년에 체결된 각서로 우크라이나는 당시 옛소련 붕괴 이후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서방국들과 러시아로부터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었습니다. 시리아 중서부 지역에서 반군의 거센 공격에 직면한 시리아 정부군은 오늘 이 지역에서 병력을 퇴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알리 마흐무드 아바스 시리아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하마 지역 내 민간인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마시 남쪽 등 외곽으로 군대를 이동 배치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 지역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시리아 반군 세력들은 지난달 27일 정부군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으며 어제 하마 등 중서부 지역까지 진격을 한 상태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현지 전쟁감시 민간단체와 주민들을 인용해 하마로부터 남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홈스시에서 하룻밤 사이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반군의 빠른 진격을 피해 해안 지역으로 대피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시리아 분쟁에 연관된 모든 당사자들은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미 분쟁에 휘말린 지역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했다면서 유혈 사태의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리아에서는 2011년 이후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이 이어져 왔으며 최근 양측의 치열한 무력 충돌이 다시 촉발됐습니다. 미군이 일본, 필리핀, 호주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잇따라 실시했습니다. 미군과 일본, 필리핀군은 오늘 필리핀 베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는 역내 국제협력 강화라는 집단적 공약을 보여주는 다자간 해상협력활동 MMCA를 실시했다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미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일본, 필리핀 해군 함정들이 참여한 이번 MMCA는 세 나라 방위자산들의 교리, 전술, 절차적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기존의 협력활동들과 이어진 작전들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MMCA는 국제법과 항행의 안전과 다른 국가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항행과 비행의 자유, 합법적 해상 영공 사용 등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제7함대는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 함정 프레블함이 이날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중국, 타이완, 베트남이 주장하고 있는 해역 통과전 사전 통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프레블함의 이번 항행을 통해 미국은 과도한 해양 권리 주장에 맞서 영내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한국 내 전국은 최고조의 긴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야당의 총력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에 동조하는 집권 여당 내 일부 이탈표가 나올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한국 내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군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국 국방부가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던 미한 핵협의 그룹 회의를 연기한 건 한국 내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한국 내 전국은 최고조의 긴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야당의 총력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에 동조하는 집권 여당 내 일부 이탈표가 나올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 정치권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들어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놓고 전국이 급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은 7일 저녁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5일 탄핵소추안 가결에 열쇠를 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에 무게가 실렸었지만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때문입니다. 한 대표는 6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한 대표는 계엄령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해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지시한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6일 오후 윤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한 뒤 국회로 돌아와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탄핵을 반대키로 한 기존 당론을 바꾸는 데 대해선 의원들의 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겠군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제적위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이 국민의힘 안에 20명 안팎이 있습니다. 친한계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한 대표의 입장 발표 직후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7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의 입장 선회로 상황이 급반전됐다며 비밀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8표 이상, 10표까지도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위법적, 위헌적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입장에서는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제법 높습니다.
김 기자, 야권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서 이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자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는 등 탄핵안 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 당의 이재명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한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 뜻을 존중하고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길 권고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대표에게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여야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2차 계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국의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엔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두 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100%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8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직에 내정된 데 대해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근거로 한국 내에선 계엄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계엄 선포가 현실화됐습니다. 또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육군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기염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얘기들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한층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이래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국방장관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설사 또다시 계엄 관련 요구가 있어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지휘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3일에서 5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16%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집권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후인 4일에서 5일 기준으론 윤 대통령 지지율이 13%로 더 떨어졌고 부정평가율은 80%로 치솟았습니다. 한편 탄핵소추안 표결이 실시되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와 서울 도심 곳곳에서 7일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한국 국회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탄핵은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우리는 이 절차가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mpeachment process that you mentioned, that is an internal process within the ROK, which we expect will be handled in accordance with.
이어 우리가 동맹의 근본적 기둥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의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 상황과 관련해 한국 측과 대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적 대화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우리는 미국과 서울에서 한국의 대화 상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So I'm going to keep private diplomatic conversations private, but we have continued.
다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자면 우리는 12월 3일 발생한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번 사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을 찾아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3일 오후 10시 20분경 긴급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4일 새벽 1시경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이 보여준 민주적 회복력에 고무돼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체계와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양자관계에서 이룬 성과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한국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고 일본을 포함한 3국 파트너십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과의 관계, 동맹, 파트너십은 양국의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면서 이 관계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미국 정부의 각기 다른 행정부를 초월한 동맹이자 파트너십이고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Most importantly, this relationship, this alliance, this partnership that we hav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 transcends.
이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공동의 가치, 즉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한다는 공동의 가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가치라면서 이는 우리가 양국 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이들 사안에 대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파텔 부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크게 잘못 판단했다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함께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오판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령에 대한 과거 경험의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켰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Inspired over the last 24 hours in South Korea, in the ROK was completely, deeply unpredictable. And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 전략 포럼이 개최한 대담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주목할 만한 것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함께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여야가 동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깊이에 대해 깊은 안도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The fact that both parties can agree that this step was deeply problematic. I think in many ways.
또한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 측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논의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것이 군부와 관련된 것이 아닌 권력의 중심부인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질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몇 달간은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미한 동맹이 절대적으로 굳건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is likely that the next few months Yarrow Cay will be in a challenging place. Our goal.
아울러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스스로 자신들의 수단과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위안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이 이번 계엄령 사태를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정보를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과 소통하는 한국 내 정부 주요 인사들 대부분이 이번 일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좋은 통찰력을 갖고 있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good insights into a variety of things, but in global politics, there are always are going to be situations where there are developments.
캠벨 부장관은 지난 1년간 많은 탄핵 움직임과 영부인 활동에 대한 여러 의혹 등 윤 대통령이 직면한 많은 정치적 어려움을 거론하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구실이 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직면한 압박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은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인 미한 동맹에 대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으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한편 캠벨 부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계기로 깊어지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문제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해 전장에 투입하고 수개월에 걸쳐 엄청난 양의 군사장비와 포병 미사일을 제공해온 것을 지적하면서 매우 도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에 따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반대 급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re concerned by some of the capabilities that Russia is providing for North Korea, also energy, hard currency. It puts North Korea.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에너지와 경화를 제공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이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러 파병과 무기 지원,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우크라이나 전장의 가장 주요한 양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장에서 가장 결정적 행위자인 북한과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매우 우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런 측면에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공동 대응에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양국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군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국 국방부가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던 미한 핵협의 그룹 회의를 연기한 건 한국 내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5일 한국 내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to my knowledge, Constantine, no change in force posture. And, you know,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군 병력이 여전히 이동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주한미군에게 작전이나 물리적 안전의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측 상대방인 국방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양국이 4일부터 5일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4차 미한 핵협의그룹 NCG 회의가 연기된 데 대해서는 일정 변경과 관련해 제공할 최신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updates to provide in terms of rescheduling again, just given the events in ROK, it was deemed approved.
그러면서 NCG 회의 연기는 한국 내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조치로 판단됐다며 새로운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ollowing the Reagan National Defense Forum, Secretary Austin will travel to Tokyo, Japan for a multi-day visit. This trip marks his 13th visit to the Indo-Pacific.
라이더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국방장관으로서 오스틴 장관의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이라며 이는 국방부가 파트너십과 동맹을 강화하고 영내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사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5일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관련 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두 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가운데 한 명의 관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지금은 적절한 방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3일 오후 10시 20분경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4일 새벽 1시경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 동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의 계엄 사태가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에서 계엄 해제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위기가 신속하고 민주적으로 해결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스미스 의원은 4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갈등이 평화롭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두 민주주의 국가 간의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감독책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레스킨 의원은 이날 X를 통해 한국에서 의원들이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의사당에 접근하려 싸우는 장면은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는 단합과 결의로 불량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으며 곳곳의 자유투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단 베이어 하원 의원도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쿠데타 시도 맞선 모든 한국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과의 동맹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중심으로 할 때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공화당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3일 BOA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국 내부의 문제라며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고 우리는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n internal problem within South Korea. Obviously, it's a close ally of ours. We'll watch it carefully. Whether a vibrant democracy, they'll work their way through.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4일 BOA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분명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3일 오후 10시 20분경 긴급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4일 새벽 1시경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한국의 6개 야당은 4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유수대학의 한국학 연구소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했습니다. 헌법과 절차적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조지 워싱턴 등 북미 13개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장들이 4일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권위주의적 과거의 망령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절차적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화 연구소장들은 계엄은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지표의 결사의 자유, 법원의 권한 등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본적 자유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한국 헌법 제77조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북미대학의 한국학 연구소장들로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며 권리 수호를 위해 나선 한국 시민들과 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역사는 어떤 정치 권력도 궁극적으로 대중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증명해왔다며 이는 한국이 설립된 근본 원칙을 상기시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사를 외면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며 이는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3일 오후 10시 20분경 긴급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4일 새벽 1시경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적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류영주 미시건대 한국학 연구소장은 5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해진 규범과 절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서 모든 정상적인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전시와 같은 상황으로 선포하는 것은 정말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Yoon really overstepped the line in escalating what can be taken care of within.
그러면서 한국 사회와 정치 상황이 아무리 교착 상태라고 하더라도 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한국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훼손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24년의 한국 국민은 1979년의 국민이 아니라는 회복력과 강인함, 성숙함을 보여줬다며 한국 국민이 민주주의의 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셀레스트 에링턴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 연구소장도 5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대에 계엄령이 사용된 적이 없었다며 민주주의의 가능한 영역에서 다른 많은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링턴 교수는 한국 정치의 대립이 극한 수준까지 이르렀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고 느낄 정도로 정치적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좋은 징조는 아니다라며 그래서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수준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it reached such extreme tensions that President Yoon felt that he needed to resort to.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이 속한 당에서조차 계엄령은 너무 극단적이고 잘못된 조치라고 비난했고 국회가 신속하게 움직였으며 윤 대통령도 신속하게 계엄령을 해제했고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는 이 모든 점이 한국의 민주적 제도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적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지키라는 한국민들의 헌신은 주변 국가와 전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 소장이자 한국학 프로그램 총괄자인 신기욱 교수는 이날 VOA와 화상통화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떤 지도자도 다시 이런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 교수는 이번 성명에 동참한 소장들이 모두 한국과 한국민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한국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우려와 어떤 걱정하는 마음, 사랑 뭐 이런 걸 담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비판하기보다는 한국이 또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자 뭐 이런 심정으로 한 거죠.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언론에 비상계엄령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전쟁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고 미국 국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들도 북한군 파병과 북러 협력 심화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일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주요 사례 중 하나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유럽 몰타에서 이날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연례 외무장관 회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 등 서방이 냉전을 부활시키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확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서 북한군의 유럽 배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공격,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려는 러시아의 움직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등을 열거하고 이것이 바로 확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가 있다며 이번 회의는 바로 그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참여국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치욕을 당한 뒤 새로운 공동의 적이 필요했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냉전을 부활시켰다면서 냉전이 더욱 확대될 위험이 훨씬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연설을 마친 뒤 다른 회원국들의 연설을 듣지 않고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아 외무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북한에서 무기를 들여오고 북한군을 배치한 것을 주요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유럽의 공동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에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영토 보전과 주권, 미래 안보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도 북한군 파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라미 장관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강화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을 유럽에서의 불법적 전쟁으로 더욱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모든 참여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잔혹한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로 꼽으며 비판했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납치하고 법치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인권 존중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젊은 러시아 남성들을 전쟁에 강제로 동원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남성들을 모집해 잔인한 전쟁에 끌어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히 그들이 자유롭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관한 이안 보그 OSCE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를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적인 철수와 전쟁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condemn the flagrant breaches of these obligations in Russia's ongoing aggression against Ukraine. We call on the Russian Federation.
아울러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지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열기 위해 최근의 확전과 공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는 유럽과 북미, 아시아를 포함해 57개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지역 안보기구로 민주주의와 인권, 안보, 법치주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줄곧 논의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북한 비핵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미국 정보수장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권 교체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브리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의 무기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강한 입장을 취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5일 미 외교협회에 대담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이 핵 비확산 등 국제 규범을 약화시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n large part, that's because Russia is now beholden to some extent to both the DPRK and to Iran for advanced weapons.
헤인스 국장은 지금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첨단 무기와 탄약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의존하고 있다며 그 결과 러시아는 핵 문제에서 이란과 북한에 맞서는 데 관심이 덜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 강경한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핵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왔고 핵 개발에 나서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재를 지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에 의존하면서 더 이상 비확산 관련 효과적인 협력은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을 어느 정도까지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지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협력을 강화해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인스 국장은 미국 정권 교체기에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는 외국 행위자들이 있다며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Typically, for example, the DPRK engages in some provocative action during transitions. This is sort of one of the classic things.
헤인스 국장은 예를 들어 북한은 정권 교체기에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난다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전형적인 행동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보 당국은 정권 교체기에 입지를 구축하려는 해외 행위자들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 제공한다고 헤인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양국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월 말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동일한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컨테이너 18,000개에 달하는 군수품을 러시아로 보냈다고 밝혔는데 그 수가 계속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4일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부두에 125m 길이의 선박이 보입니다. 선박은 적재함을 개방한 채 부두의 선체를 바짝 밀착한 상태며 부두에는 컨테이너들이 약 120m 길이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다음 날인 5일에도 이 선박은 같은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전날과 달리 적재함 문은 닫은 상태였고 바로 앞 부두의 컨테이너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곳의 컨테이너를 선박에 모두 실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선박을 통해 러시아로 옮겨진 뒤 다시 열차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난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군수품과 군수품 관련 자재를 담은 18,000개 이상의 컨테이너와 1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불법으로 이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라진항이 러시아발 컨테이너가 선적되는 유일한 항구라는 점에서 이들 18,000개도 이곳을 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드 대사의 발언 이후에도 컨테이너 선적이 계속된다는 것은 러시아로 향하는 군수품과 관련 물자의 양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뷰오이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이날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55척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를 하역하기 위해 인근 다른 부두에 정박한 선박을 제외하면 순수 북한 전용 부두에 정박한 선박은 28척입니다. 통상 선박 한 척당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대략 600개인 점으로 본다면 실제로 러시아로 향한 컨테이너는 대략 16,800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구름이 끼거나 위성사진이 미처 촬영되지 않은 날에 입항한 선박까지 고려하면 미국 정부가 추산한 18,000개와 비슷한 규모의 컨테이너가 나진항에서 선적됐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성사진에 포착된 선박과 컨테이너만으론 북러 간 무기 거래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지목한 곳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출현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 10월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유엔 헌장에 따른 주권 국가 간 정당한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기 위한 근거 없는 유언 비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assertion of those member states is nothing more than groundless rumors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DPRK and undermining the legitimate.
이어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재정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위기를 장기화하고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우크라이나가 고안해낸 또 다른 비방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아입니다.
중국이 6월부터 3개월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윤활유와 아스팔트 등 비연료 제품에 단순 합산치만 제출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6월에 51,619배럴, 약 6,196톤, 7월과 8월에 각각 13,037배럴과 39,447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공개된 수치는 이미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안보리에 보고됐어야 합니다. 중국이 이번에도 정해진 시한을 한참 넘긴 늑장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로 중국의 지난 8개월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15만 3,399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러시아의 1월 보고분과 합칠 경우 올해 북한으로 유입된 정제유는 전체 한도의 약 33.74% 수준인 16만 8,679배럴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1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6월에서 8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올해 초 공급분보단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공급량 5만 배럴을 넘긴 6월의 경우 1월에서 5월 월 평균 공급량인 9,858배럴을 크게 상회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중국이 북한에 많은 양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중국이 공급한 정제유에는 이번에도 연료성 유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VOA는 중국이 안보리에 보고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비교해 중국이 매월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과 윤활유, 석유 젤리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단순 합산치를 톤 단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석유 역청과 바셀린 등을 합친 수치가 안보리의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된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 대신 비연료성 제품인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등이 정제유로 보고되면서 연료성 유류 공급을 제한해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던 안보리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6월에서 8월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수치는 이번에도 사실상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다른 제품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석유 역청의 대북 수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유엔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공급량 또한 덩달아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6월 석유 역청 5,256톤과 윤활유용 그리스 368톤, 윤활유 212톤, 기타 석유 코크스 200톤, 윤활유용 기유 142톤, 석유 젤리 17톤에 달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안보리의 6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6,196.84톤과 약 0.004톤, 즉 4kg만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과 7월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유류 관련 제품은 석유 역청과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으로 가득했고 이들의 합산치는 안보리에 공급된 양과 동일했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비연료 제품만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해서 연료성 유류가 유입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유엔에 보고되는 유류 공급량에는 애초에 밀수 등 불법적인 방식의 대북 유류 반입량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남포 등으로 활발히 입항하는 유조선을 근거로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OA도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거나 불법 선박 간 환적이 횡행했던 해역으로 향하는 장면을 포착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천마산호와 안산 1호, 금진강 3호 등 북한 유조선 3척을 언급하며 정제유 이전에 관여한 이들 선박은 이미 유엔에 의해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고 이는 이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중 두 척인 안산 1호와 천마산호는 유엔의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이라며 이 선박으로 유류를 옮기는 행위는 유엔의 표적 금융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충실히 이행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조달 활동과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국정원 제1차장이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려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의 발언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또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치인을 체포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네, 한동훈 대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했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언도 나왔죠.
나왔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장원 제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한 것 봤느냐라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체포 대상자 명단도 나왔죠?
나왔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서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승리 전환행동 상임대표, 노총위원장 등이라고 홍 차장은 전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곧이어 조태영 국정원장과 국정원 1, 2, 3차장, 기조실장 등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방첩사와 잘 협조하라고 얘기했다.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는 보고가 나오자 조 원장은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답했다고 홍 차장은 전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은 또 전날 오후 4시께 조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달받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튿날 사직서가 반려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7일 탄핵소추안 통과가 될 가능성 더 커졌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탄핵을 하려면 최소 8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또 관련 폭로가 뒤따르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국회로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군부가 어떻게 비상계엄을 추진했는지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5일 한국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김한수 육군 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계엄령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까지 긴박했던 6시간의 상황이 하나둘씩 밝혀졌습니다.
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뭔가요?
이날 증언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군의 국회 출동부터 철수,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선포 등 비상계엄 실행 관련 모든 과정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김영현 전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걸로 알려진 지금 인물입니다. 어떻게 주도를 했다는 거죠?
증인으로 나온 김한수 육군참모총장의 말에 따르면 3일 밤 10시 23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7분 뒤인 10시 30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선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이 주재한 정군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한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영현 전 장관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습니다. 박한수 총장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합참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이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한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된 김한수 육군참모총장도 사전에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라는 걸 몰랐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박 총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도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육군 지휘 통제실에 있던 김선호 차관은 이날 국회 병력 투입은 김영현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계엄령은 하나부터 열까지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주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도 알려졌나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계엄군은 3일 자정 무렵부터 국회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당시 투입된 계엄군은 특전사 1공수여단과 707 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총 280여 명 규모였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 배치된 군인들은 자신들이 국회에 투입되는 줄 몰랐다고요?
네. 이것은 조선일보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육군 특수전사령부 이하 707 특수임무단 소속 A씨는 당초 자신이 북한 관련 특수작전에 투입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리콥터 탑승 직후 자신들이 국회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소식, 그리고 앞서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